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앙정보국 CIA 국장에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을 내정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늘 아침 발표한 성명에서 번스 내정자는 정보가 비정치적이어야 하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헌신적인 정보 전문가들은 감사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나의 깊은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번스 내정자가 국제 무대에서 미국과 미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유지하는 데 수십 년의 경험을 쌓은 모범적인 외교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IA 국장은 의회 당원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번스 내정자가 임명될 경우 국무부에서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한 첫 CIA 수장이 될 것이라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1982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번스 내정자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습니다. 미국 의사당 난동 사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정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퇴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서한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민주당은 먼저 오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내각에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각 강요들이 협의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의안 채택에 실패하거나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내에 결의안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미북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협력과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대화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며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와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협력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5일에서 7일 진행된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남북관계 현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며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이란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유조선 억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을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국영TV에 따르면 세에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어제 테헤란을 방문한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에게 한국은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피하고 헛된 선전과는 거리를 두며 법적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락치 차관은 또 한국 유조선이 억류된 것은 유류오염으로 인한 기술적 문제라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종건 차관은 이날 회동에서 이란 정부의 선박과 선원을 조속히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또 이란 정부가 주장하는 한국 선박의 해양오염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란 측은 관련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고 한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영국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견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와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일본 보건청은 어제 브라질에서 입국한 남녀 4명에게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브라질에서 입국했으며 공항 검사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됐고 이후 당국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이번에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이나 남아공에서 발견된 변이와 공통점도 있지만 유전자 배열이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겨울 스포츠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아이스하키나 아이스 스케이팅이죠. 캐나다의 실반 호수처럼 겨울에 얼어있는 큰 호수나 연못에서 이런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캐나다와 미국 북부, 전 세계 여러 추운 나라에서 수세대에 걸쳐 이어온 전통인 연못 하키가 기후변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온난화로 겨울이 더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인데요. 전체적으로 얼음이 덜 언다는 겁니다. 캐나다 콘코디아 대학교가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일수를 계산했는데요. 현재 50일에서 2090년까지 11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2019 캐나다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캐나다 전역에서 얼음이 늦게 형성되고 일찍 깨져서 얼음 호수는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캐나다 앨버타주의 에드먼턴에는 1963년 125개의 야외 링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약 25개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으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 미국인의 달라진 헤어스타일과 뉴욕 시민들이 살려낸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는 새벽부터 낮 사이, 평안도와 함경도는 아침부터 밤사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3에서 8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1도, 신해주는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함흥 영하 14도에서 영상 2도, 청진 지역은 영하 11도에서 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델의 노래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겠다고 하는데요. Make you feel my love 들어보시죠.
When the rain is blowing in your face and the whole world is on your case, I could offer you a warm embrace to make you feel my love. When the evening shadows and the stars appear and there is no one there to dry your tears, I could hold you for a million years to make you feel my love. My love. come true. Nothing that I wouldn't do. Go to the ends of the earth for you, to make you feel my love, to make you feel my lov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가 타이완 관리들과의 접촉 제한 지침을 해제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거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전문가들이 이번 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을 찾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합니다. 지난해가 2016년과 함께 가장 더웠던 해였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타이완과의 접촉 제한을 해제했군요.
네, 지난 주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타이완 관리들과의 접촉에 관한 자체 지침을 해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타이완 관계는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타이완은 접촉이 상당히 제한돼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국무부 관리들은 물론이고요, 다른 행정부 부처 관리들이나 직원들이 타이완 관리들과 만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지침을 적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폼페오 장관은 9일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부과해왔던 모든 규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해제 이유도 설명했나요?
네, 폼페오 장관은 타이완이 활기차고 신뢰할 만한 미국의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공산주의 정권을 달래기 위해서 타이완과의 교류를 제한하는 복잡한 규정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적용해왔지만 이제 더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국무부 아닌 다른 부처도 타이완과의 접촉 규제가 풀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성명에서 그동안 국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타이완과의 접촉 규제를 시행해왔던 다른 정부 부처들도 이를 무효화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 당국이나 미국 제타이완협회를 통하지 않고 접촉할 때 적용하던 제재도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타이완협회는 어떤 곳인가요?
네, 타이완에서 사실상 미국의 대표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미국은 지난 1979년에 이 타이완과 단교하면서 국내법인 타이완 관계법을 제정하고 비영리기구인 이 미국 제타이완협회를 만들어서 타이완과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폼페오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과 타이완 관계는 앞으로도 이 미국 제타이완협회가 담당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타이완 관련 지침이 풀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폼페오 장관의 이 결정은 양측 관리들의 회동 장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동안 양측 관리들은 이 백악관이나 국무부 청사 등 관공서에서 만나야 했는데요. 양측 관리들은 앞으로 이 비공식적인 장소,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곳에서 만날 수도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국과 타이완 관계가 꾸준히 밀착해 왔는데요. 이번 조처도 그 가운데 하나 같군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타이완 여행법을 제정해서 미국 정부 관리들이 타이완을 방문할 수 있게 했고요. 또 그해 6월에는 미국 제타이완협회의 신총사 준공식에 국무부 차관보를 파견해서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타이완을 방문했죠?
네, 알렉세이자 보건후생부 장관이 지난해 8월에 타이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미국과 타이완 단교 이래 41년 만에 첫 장관급 방문이었는데요. 당시 에이자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을 전투기를 출격시켜 무력 시위를 벌였고요. 또 다음 달에는 키스 크라크 국무부 차관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차관을 방문했는데요. 이때도 중국이 전투기를 동원해서 타이완 해협에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타이완을 방문할 예정이죠?
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3일 타이완을 방문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일주일 앞두고 이뤄지는 건데요. 1971년 타이완이 유엔에서 탈퇴한 이래 현직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타이완을 방문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 방문 기간에 차이완 타이완 총통 그리고 우자우셰 외교부장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 국무부의 이번 조처에 타이완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자우셰 타이완 외교부장은 기자들에게 미국과 타이완 관계 발전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또 미국과 타이완 관계가 이제 국제적인 협력 관계로 승격됐다면서 양측의 관계가 계속 발전하길 기대했습니다.
중국 측의 반응도 살펴볼까요?
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통일 과정을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행동도 단호한 반격을 받게 될 거라면서 결코 승리하지 못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단이 이번 주에 중국을 방문하는군요.
네, 국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단이 14일 중국에 도착한다고 중국 보건당국이 11일 발표했습니다.
WHO 조사단의 중국 방문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WHO는 새해 첫 주에 조사단이 중국을 방문할 거라고 발표했었는데요. 하지만 조사단의 입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연됐습니다.
이유가 뭐였나요?
네, 중국 당국의 입국사증, 이 비자 발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당국의 유감을 표하면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 WHO 조사단이 중국 우한도 방문하는 건가요?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인 위생건강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WHO 조사단이 14일 중국에 도착한다는 한 문장만 적고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후베이성 우한은 많은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지로 지목하는 곳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말에 후베이성 우한에서 이 폐렴 비슷한 사례가 처음 보고됐는데요. 미국과 호주 등 많은 나라는 이 우한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라고 지목하고 중국이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해서 사태를 키웠다며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네, 중국은 우한에서 첫 환자가 나오기 전에 이미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면서 중국으로 오히려 유입된 것이지 중국이 발원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조사단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당초 중국은 발원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조사단의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거부해 왔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해서 지난해 결국 이 조사단의 방문을 수용하기로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WHO 사전 조사단의 행보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네, 이번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이 지난해 7월에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이들이 당시 의혹의 중심인 우한은 방문하지도 않고 베이징에만 머물다 온 걸로 알려져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럼 이번 조사단은 중국에 얼마나 체류하면서 조사를 벌이게 되나요?
네, 중국 보건당국은 이번에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WHO 측은 조사단이 현재 도착한 후 2주 정도 자가격리를 한 후에 조사를 할 거라면서 약 4주에서 6주 정도 중국에 머물 거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또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이 걸렸다고 하죠?
네, 중국 수도 베이징 인근의 허베이성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현재 이 허베이성의 성도인 스자장과 베이징 등 다른 지역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통제하고요.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11일 현재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9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27일 8천만 명을 돌파한 지 약 보름 만에 1천만 명이 또 늘어난 겁니다.
사망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11일 기준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93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심각한 미국은 2,240여만 명이 감염됐고요. 37만 4,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가 기록적으로 기온이 높았던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이군요.
네, 유럽연합 EU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가 최근에 공개한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관련 측정치를 집계한 결과 2020년이 2016년과 함께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됐습니다.
기온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높았다는 건가요?
네, 지난해와 2016년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 기간으로 치는 1850년과 1900년 사이의 평균 기온보다 섭씨 1.2도 정도 높았습니다.
지난해 평균 기온은 어떤 자료로 측정한 겁니까?
네, 유럽 우주국이 쏘아올린 센티넬 위성이 수집한 자료와 지상 관측소에서 모은 자료로 계산해냈다고 합니다.
2020년에 평균 기온이 높았던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극과 시베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고온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들 지역에서는 이상 고온으로 큰 산불이 났었죠?
네, 맞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평균 기온이 장기 평균 기온보다 섭씨로 6도 정도나 높았는데요. 그래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로 북극권에서 기록적인 규모의 이산화탄소가 나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유럽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유럽에서도 2020년에 이상고온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유럽 지역의 평균 기온은 2019년보다 섭씨 0.4도가 높았는데요. 특히 7월과 8월에 발생한 폭염이 평균 기온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해 유엔 세계기상기구도 이번에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가 발표한 내용과 비슷한 보고서를 발표했었죠?
네, 유엔 세계기상기구 WMO는 지난해 9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가 기록상 가장 더웠던 5년이 될 걸로 전망했었습니다. WMO는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과거에 합의했던 기온 상승 목표치를 지키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 목표치가 어떻게 되나요?
네, 기준이 되는 시기가 산업화 이전 시기인데요. 이 시기 평균 기온보다 섭씨 2도 이하 또는 섭씨 1.5도 상승이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합의한 건데요. WMO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기간보다 섭씨 1.1도 높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평균 기온 상승을 막으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빨리 줄여야 기온 상승을 되돌리거나 억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 연방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트위터 계정이 영구 정지된 가운데 IT 기업들이 극우 소셜미디어 규제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신규 고용이 8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지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압박이 커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5명의 사망자를 낸 트럼프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의사당 난임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인데요. 민주당이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표결에 붙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히 언제쯤 탄핵 논의를 시작하는 건가요?
아직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르면 11일 탄핵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짐 클라이번 의원은 10일 폭스뉴스 선데이 방송에 출연해 하원이 며칠 안에 탄핵안에 대해 표결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20일 조 바이든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굳히지 않았습니다.
열흘도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이 대통령 탄핵은 연방 하원이 탄핵을 소추하고 연방 상원이 이를 심리해 탄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요. 하지만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99일까지 상원이 재소집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임 추진은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퇴임 후라도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번 의원은 또 CNN과의 인터뷰에서 하원을 통과한 탄핵 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기는 것을 이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100일까지 미룰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 취임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경제 회생 등 초반 의제를 실행하는 데 집중한 이후에 탄핵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탄핵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민주당 의원 최소한 180명이 탄핵안에 찬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탄핵안 소추에 필요한 하원 과반수인 118명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 하원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상원 쪽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안에는 탄핵이 불가능하다고 로이 블런트 공화당 의원이 10일 CBS 방송에 밝혔는데요. 대신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에 이어 페투미 의원도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투미 의원은 CNN 방송에 출연해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진 사퇴가 최선책이자 앞으로 나가는 가장 좋은 기대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탄핵 논쟁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10일 트위터에 열흘 후면 우리는 전진하고 재건한다. 다 함께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대선 공약으로 국가 통합을 강조한 만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탄핵 논쟁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서 탄핵 추진은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일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주말에 사건과 관련 있는 인물 여러 명이 체포됐고요. 공화당 소속 데릭 에반스 웨스트버지니아 주 주의원은 제한구역 침입 혐의로 체포돼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에반스 의원은 9일 주지사의 편지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의사당에 난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 에반스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 연방 교도소에 복역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체포됐습니까?
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의원실을 점거했던 리처드 바넷 씨도 아칸소에서 8일 체포됐는데요. 부츠를 신은 발을 펠로시 의장 책상 위에 올려놓은 사진으로 논란이 됐던 사람입니다. 바넷 씨는 제한구역 무단 침입과 점거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뿔 달린 모자를 쓰고 상의를 탈의한 채 의회에 난입한 제이컵 앤서니 첼슨 씨도 9일 폭력과 질서 방해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총 10여 명이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성명에서 법을 무시하고 폭력 조장, 기물 파손, 상해를 조장한 모든 개인에 대한 공격적인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이 20일 취임식 당일에도 폭력 시위를 일으킬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10일 성명을 내고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과 만나 의사당을 공격해 경찰관 한 명을 죽음으로 내몬 난폭한 반란의 무리를 집요하게 추적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극우 무장 세력의 위협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며 특히 취임식을 포함해 앞으로 몇 주간이 결정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 날 대규모 시위가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극우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력 시위를 모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취임식 당일 워싱턴 DC에서 100만 민병대 행진을 벌일 것이란 구체적인 계획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극우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확산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형 IT 기업인 애플과 아마존이 소셜 네트워킹 앱인 팔러에 대해 9일 배포 중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루 앞서 구글도 플레이스토어에서 팔러의 배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바 있는데요. 팔러가 지난주 연방의사당 난입사태 이용된 것으로 알려진 이후 IT 기업들이 해당 조처를 내놓게 된 겁니다.
IT 기업들이 뭐라고 하면서 앱의 배포를 중단시켰습니까?
네, 아마존은 팔러 앱이 폭력을 선동하는 게시물을 확산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아마존 웹 서비스 규약을 어겼다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팔러가 공공의 안정에 가는 위협은 매우 현실적이라며 10일 자정부로 앱 배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팔러가 이제 앱스토어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잠정적인 조치인데요. 애플은 앞서 팔러에 정부 시설에 대한 공격이나 사람에 대한 피해를 언급하는 게시물 등을 제거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24시간 이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애플은 12일 성명에서 우리는 팔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팔러를 앱스토어에서 정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러도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소통할 수 있는 앱이죠?
맞습니다. 자, 이 앱을 이용하려면 이동전자기기나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즉 스마트폰용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모바일 장터에서 이 앱을 다운받아야 하는데요. 스마트폰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구글과 애플 등이 이 앱의 배포를 막아버리면 앱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실제로 팔로 이용자가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팔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등 이 소셜미디어 사용이 금지되자 대체 수단으로 인정받아서 이용자가 몰렸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수 진영이 주로 사용하는 SNS로 팔러 외에 갭이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트위터 계정은 영구 정지됐다고요?
예, 트위터 측은 지난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일시 정지시켰다가 추가적인 폭력 선동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8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계정에 영구 정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대통령 공식 계정은 여전히 살아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직원들이 민주당과 극좌파와 공모해 나와 나에게 투표한 7,500만 명의 위대한 미국 애국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내 계정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팔러 측은 배포 금지에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존 매츠 팔러 최고경영자 CEO는 아마존, 구글, 애플 등이 SNS 경쟁사를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팔러를 공동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새로운 공급자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가 감소세를 기록했다고요?
예, 지난해 12월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가 14만 개 감소했다고 노동부가 8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2,2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 이후 5월부터는 신규 고용이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8개월 만에 다시 또 감소세를 보인 겁니다.
전달인 11월의 신규 고용은 어땠나요?
네, 당초 발표보다 상향 조정돼 33만 6천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12월의 실업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자리가 크게 줄었음에도 실업률은 6.7%로 전달과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올해 2월의 실업률 3.5%와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노동지표가 이렇게 둔화한 이유가 뭘까요?
네, 숙박, 여가 부문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봉쇄 정책이 강화되면서 해당 업종의 직원들이 많이 해고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4월 이후 식당과 술집, 호텔, 극장업 등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50만 개 가까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접객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하면 일자리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미국인의 생활 방식이 많이 바뀐 만큼 숙박 여가 부문의 일자리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반적인 고용 현황은 어땠습니까?
연간으로는 일자리 약 1,000만 개가 감소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2,2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절반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된 건데요. 따라서 2020년은 지난 1939년 노동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일자리 감소가 가장 큰 해로 기록됐습니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고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둔화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최근엔 코로나 1일 사망자가 4천 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 확진자와 코로나로 인한 입원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이 겨울이라는 계절상 특징도 고용을 더디게 하는 요소인데요. 추운 날씨 탓에 식당이나 술집의 실외 영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가 또다시 침체기를 맞게 될까요?
미 의회가 최근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안을 가결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인들에게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도 코로나 대응과 경제 회복을 중점 과제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지난주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개인에게 2,0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하는 추가 부양안이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개인 현금 지급액을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하는 부양안을 하원에서 가결했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 두 명이 모두 승리했잖아요.
네, 이에 따라 상원의석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50대 50 동석을 이루게 됐고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경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상원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당선인이 20일 취임하면 대통령이 주도하는 법안이 상원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Katrina and the Waves의 Walking on Sunshine. 햇살 위를 걷고 있는 기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국인의 일상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많은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스로 머리를 손질하는 미국인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전처럼 미용실에 자주 갈 수 없다 보니 스스로가 이발사 또는 미용사가 되어 자신의 모발과 머리 모양을 관리하기 시작한 건데요. 한편 미국인의 헤어스타일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코로나 시대 미국인의 달라진 헤어스타일. 지난해 미국인의 헤어스타일은 실용성과 편안함이 대세였습니다. 워싱턴 DC의 미용실 체인인 뱅살롱의 미용사 페이지 스미스 씨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이 드라이도 안 하고 고데기라고도 부르는 플랫 아이론을 이용해 모발을 쫙 펴거나 굽실굽실 웨이브를 주는 것도 안 한다고 했는데요. 또 남성들은 평소에 쓰던 모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등 최대한 손이 덜 가는 머리 모양을 유지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자연 바람으로 말려도 모양이 나는 그런 헤어스타일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편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실험적인 시도를 해보는 사람들도 많다는데요. 허드슨 푸켓 미용실의 수석 미용사 테일러 헬레나 씨의 설명입니다.
A lot of my clients are working from home. They're working remote. So, I mean, you can't really see really what someone looks like.
자신의 고객 대부분이 집에서 일하는 등 이 원격 근무를 하게 됐다는 건데요. 화상으로는 실제 대면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르기는 하되 염색을 하는 사람은 줄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경향은 여성들의 머리가 더 짧고 과감해졌다는 건데요. 지난 1918년 스페인 독감이 미국에 창궐했을 당시에도 짧은 머리가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Now the women are coming in and they're like chop it completely off. For multiple reasons.
페이지 씨는 손님들이 머리카락을 과감하게 잘라달란 주문을 한다고 했는데요. 원격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언제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지 모르니 머리를 충분히 기를 시간이 있고 또 혹시 짧은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상관없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위적인 파마나 염색을 하지 않은 자연 모발을 유지하는 것도 코로나 시대에 볼 수 있는 유행인데요. 여성들은 자신의 곱슬머리를 억지로 펴거나 혹은 생머리에 웨이브를 주려고 하는 대신 자신의 모발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피닉스 살롱의 지나 리베라 최고 경영자는 설명했습니다.
A lot of people have really embraced natural hair and
보통 곱슬머리 여성들은 자신의 모발을 싫어해서 미용실에 오면 모발을 펴는 스트레이트 파마를 원했지만 최근 미용실을 찾는 여성들은 자신의 모발이 억세든 얇든 곱슬이 있든 자연 모발 그대로를 수용한다는 겁니다. 배우이기도 한 리베라 씨는 오랜 기간 경력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헤어 경향이 급격하게 변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I found the most change in men.
유지하기 위해 보통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이발을 하던 남성들이 그냥 머리카락이 자라게 놔두면서 장발이 됐다는 거죠. 또한 미용실에 가는 게 위험하다 보니 많은 미국인이 집에서 스스로 머리를 가꾸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연말 선물로 가장 인기 있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전기 모발 정리기였다고 합니다. 이 새해가 시작됐지만 코로나 상황은 크게 변함이 없는데요. 따라서 미국인의 이런 새로운 헤어스타일 역시 한동안 유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뉴욕 시민들이 살려낸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소상인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서점도 폐업할 위기에 처했었다고 합니다. 바로 미 동부의 대도시 뉴욕에 위치한 스트랜드 서점인데요. 하지만 책을 사랑하는 뉴욕 시민들이 사라질 뻔했던 이 서점을 살려냈다고 합니다.
My first memory is walking into the store and just kind of seeing it kind of painted ghostly gray.
낸시 베스 와이드 씨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어 3대째 스트랜드 서점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서점에 오면 온 벽은 책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마치 초콜릿 같은 향이 났다는데요. 항상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책상에서 일하고 계셨고 특히 어린이 도서관에 가면 공주가 된 듯한 기분도 들었는데 자신이 원하는 책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90년 전 와이든 씨의 할아버지가 처음 문을 연 이후 스트랜드 서점은 뉴욕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서점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뉴욕 안내 책자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서점입니다. 그만큼 오래됐거나 희귀한 책들도 많이 있죠.
This is the most expensive book in the store's current possession. And it's a
스트랜드 서점은 1930년대 국대공황, 제1, 2차 세계대전, 9.11 테러 등 역사의 문화도 갖긴 했습니다. 그런데 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서점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시련을 가져오네요. 그대로 4개월간 서점에 문을 닫으면서 재정 악화가 심해진 겁니다.
Of course, at first it was very painful, and I very much felt all alone, and I didn't know what am I going to do next.
코로나 사태 초기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와이든 씨. 세상에 혼자라는 생각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결국 고객들과 친구들에게 진심을 담은 편지를 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연말 선물을 책으로 해달라는 간단한 요청이었는데요. 하지만 편지를 올린 지 3시간 만에 서점 웹사이트는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주문이 폭주했기 때문이죠. 무려 2만 5천 건의 온라인 주문이 몰렸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 하루 평균 온라인 주문 수는 300건 정도에 머물렀었다고 하네요.
We had one lady from the Bronx and she put in an order of 197 copies.
뉴욕 브롱크스에 사는 한 여성은 무려 197건의 책을 주문하게 됐다는데요. 거기다 직원들에게 피자 파티를 열어주고 $500짜리 기프트 카드까지 선물하는 고객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몰려드는 온라인 주문에 포장하는 일손이 모자라 와이든 씨가 직접 포장 작업에 뛰어들었고 직원들은 자원해서 주말에도 나와 일을 했다고 합니다.
It was sort of a combination of wow and uh-oh. So
스트랜드 서점의 온라인 주문 담당자인 댄 로스 씨는 좋으면서도 막막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주문 배송을 다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hank you, New York, for today.
몰려드는 고객은 온라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게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줄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That's really sad. So everyone's getting books this year.
서점에서 만난 이 고객은 서점의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책을 선물했다고 했습니다.
I have to think that my grandpa and dad are looking down at this turn of events.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도무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믿지 못하실 거라는 와이든 씨. 서점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랑이 쏟아질지는 상상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뉴욕의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서점은 이렇게 역사를 다시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you guys. My name is Evelyn.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화 Murder Mystery 보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결혼 15년 차인 뉴욕 경찰 닉과 미용사인 아내 오드리. 둘은 결혼 후 처음으로 낭만적인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남편 닉이 잠든 사이 아내 오드리는 잘나가는 사업가 찰스를 만나며 인연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들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Across the pond 한번 들어볼게요.
What brings you across the pond?
It's my honeymoon.
Where's your husband?
Dead. I'm asleep. He's dead asleep.
Sir, if you don't return to your seat, I'm gonna have to call
the cops.
Hey!
Hi, honey!
We've actually been married for 15 years, but we just have been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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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busy.
What brings you across the pond? Pond 하면 연못, 호수를 가리키죠. 하지만 across the pond는 단순히 연못을 건너가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라는 표현입니다. Across the pond means over the Atlantic Ocean, as in the other side of the Atlantic Ocean. 미국에서 유럽을 갈 때 I'm going across the pond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Across the pond. 특히 이 표현은 영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영국을 가리킬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I'm going across the pond. 나는 영국에 갈 거야. 예를 들어 미국에서 He's from across the pond 라는 표현을 들으면 그는 영국에서 왔어. 그는 영국 사람이야 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재벌인 찰스는 호화로운 요트 파티에 닉과 오드리를 초대하고 설레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요트 안에서 둘은 갑자기 억만장자를 살해했다는 황당한 누명을 쓰는데요. 과연 이들은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대서양을 건너, across the pond. 한 번 더 들어볼게요.
What brings you across the pond?
It's my honeymoon.
Where's your husband?
Dead. I'm asleep. He's dead asleep.
Sir, if you don't return to your seat, I'm gonna have to call
the cops.
Hey!
Hi, honey!
We've actually been married for 15 years, but we just have been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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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busy.
오늘의 표현은 대서양을 건너, across the pond 였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Free의 All Right Now. 이제 괜찮아요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re she stood in the street, smiling from her head to her feet. I said, hey, what is this? Now, baby, maybe, maybe she's in need of a kiss. I said, hey, what's your name, baby? Maybe we can see things the same. Now, don't you wait, oh, hesitate. Let's move. Love, love above. Now you're gonna drink me in love.
Mm-hmm.